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천주교 범주대교구 사제들이 오늘의 복음 말씀에 비춰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연중 제14주간 수요일인 오늘은 진도진길본당 김성기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오 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고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안드레아,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스와 세리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께서 이 열두 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뽑으신 열두 제자들에 대한 소개와 그들을 파견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지만 복음에서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인간적으로 완벽하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받던 사람들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았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순환과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앞을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달라고 청하기도 하고 철없는 행동을 해서 예수님께서 반대자들에 의해 비난받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느님 나라를 세상의 강한 권력으로 오해하기도 했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순환과 죽음이 다가오자 두려워서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전 베드로의 세 번에 걸친 배신과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의 배신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매달리셨던 십자가 아리에는 성모님과 요한 사도 그리고 몇몇 여인들 외에 다른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당신께서 뽑으신 이 제자들이 이렇게 약하고 무지하고 때로는 당신을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분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좋아하는 화려한 장신구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투박하고 부족하지만 긴 시간의 단련을 통해서 마침내 그 진가를 보일 원석과 같은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고 싶으셨던 듯합니다. 제자들이 당장은 자신들이 지닌 그 믿음의 빛을 깨닫지는 못해도 그 빛이 이 세상에 환하게 비출 때까지 열정과 인내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그들에게서 보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자신들의 그 부족함과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만이 자신들의 스승만이 자신의 희망과 구원임을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음 또한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배신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 곁으로 다시 모여들었고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남기신 말씀대로 주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까지 내어놓으며 교회의 튼튼한 기초인 사도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러한 사도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신앙의 공동체인 하느님 가족은 같은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입니다. 하느님의 가족은 완벽하거나 특별한 사람들이 아닌 아주 평범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루고 있는 공동체가 얼만큼 같은 믿음으로 서로의 소중함을 알고 아끼면서 사랑하고 사는지를, 그리고 하느님께서 머무르시기에 합당한 공동체인지를 오늘 하루 중에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윤관 신부입니다. 하느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혼인의 목적은 부부가 사랑으로 일치하고 그 사랑의 열매인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입니다. 혼인의 특성은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입니다. 단일성이란 일부 일처제가 아닌 다른 어떠한 형태의 혼인도 배격함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중혼이나 축첩은 혼인의 신성함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또한 혼인의 불가해소성이란 유효하고 합법적으로 맺어진 혼인을 깨뜨리는 이혼은 용납하지 않음을 말합니다. 신자 부부의 혼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비유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갈라질 수 없듯이 혼인의 서약을 한 부부도 죽음이 아니면 갈라질 수 없으며 신랑 신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고 자녀를 낳아 기름으로써 혼인의 서약을 완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맑을 터에서 펴낸 이기주의 언어의 온도 가운데 더 아픈 사람. 언젠가 2호선 홍대 입구역에서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맞은편 좌석에 앉아있는 할머니와 손자가 눈에 들어왔는데 자세히 보니 꼬마의 안색이 좋지 않았다. 할머니 손에는 약봉지가 들려있었다. 병원에 다녀오는 듯했다. 할머니가 손자 이마에 손을 올려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아직 열이 있네. 저녁 먹고 약 먹자. 손자는 커다란 눈을 끔뻑거리며 대꾸했다. 네, 그럴게요. 그런데 할머니, 할머니는 내가 아픈 걸 어떻게 그리 잘 알아요? 할머니는 손자의 헝클어진 앞머리를 쓸어넘기며 말했다. 그게 말이지,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건 더 아픈 사람이란다. 상처를 겪어본 사람은 안다. 그 상처의 깊이와 넓이와 끔찍함을.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에서 자신이 겪은 것과 비슷한 상처가 보이면 남보다 재빨리 알아챈다. 상처가 남긴 흉터를 알아보는 눈이 생긴다. 그리고 아파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프지 않게 할 수도 있다. 어린 손자에게 할머니가 알려주려고 한 것도 이런 이치가 아니었을까? 함께 하는 이야기. 라이트레코드에서 펴낸 류재현의 대화의 밀도 가운데 이불킥의 기억. 내가 뭐라고 거기서 주제넘게 그런 말을 했을까? 집에 와서 생각해보면 한없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 있다. 나 뜨겁고 손발이 오그라들고 미안하고 창피한 마음에 진짜 이불 속에서 허공을 가르며 이불킥을 수차례 구사한다. 그럼 뭐하나 먼지만 날릴 뿐 물은 이미 엎질러졌고 말은 이미 내뱉어졌다. 그런데 그 순간을 냉정하게 따져보면 단순한 말 실수로 치부하기는 힘들다. 안 해도 될 말을 굳이 내뱉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것은 분명 실수지만 평소에 내가 상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힘들다. 꽁꽁 숨겨왔던 무의식이 의식의 콘크리트가 얇아진 틈을 뚫고 그 순간 툭 하고 입 밖으로 터져나온 것이다. 말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빙산 밑에 숨겨진 거대한 빙하 덩어리는 말을 지배하는 생각과 무의식의 영역이다. 그 사람에 대한 생각 자체를 바꾸지 않는 이상 이런 일은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내 말에는 평소 생각이 그대로 드러난다. 내 말투에는 내 태도와 내 삶의 결이 그대로 묻어난다. 평소 좋은 생각을 해야 좋은 말이 나온다. 말은 한 사람의 생각과 태도와 삶의 숨결이 묻어나는 인생의 지문이다. 우리는 그 사람의 말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규정한다. 그렇게 내가 뱉은 말은 내 운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 두 곡이죠. 11번째 피아트 미셸 골드야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라는 내용이고요. 마지막 곡 12번째 곡은 인때 노미네 스페라비 주님 당신 안에 저희는 희망을 그나이다 라는 내용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피아트 미셸이 골드야
Oh, dear. 우리말이며 또한 국악으로 연주되는 곡입니다. 강수근 신부 작곡의 국악미사곡 제1번에 있는 대영광송을 광주 한소리 합창단이 연주합니다.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라이 베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한상유통과 H마트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빗, 시티잇,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카트린 뉴스입니다. 오는 9월 1일 거행되는 2025년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주제는 평화와 희망의 씨앗입니다. 이에 레오 14세 교황은 하느님이 창조한 자연은 필수 자원을 놓고 버리는 전쟁터가 아니라며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미리 공개한 제10차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담화에서 자연이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거래하는 상품, 즉 협상카드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뢰가 설치된 농지와 삼림, 초토화 정책, 수자원 갈등, 원자재의 불평등한 분배는 창조물에 가해진 상처 가운데 하나며 죄의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교황은 우리의 지구가 황폐해지고 있다며 모든 곳에서 불의와 인권 침해, 불평등과 탐욕이 삼림 파괴와 오염, 생물 다양성 상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인간 활동으로 인한 극단적인 기후변화의 빈도와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며 무력 충돌로 인한 인간과 생태계의 파괴가 중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말할 것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황은 특히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모두에게 똑같이 미치지 않는다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배제된 이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주택 건축 비용이 거의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비용 증가 둔화가 바닥에 도달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코탈리티의 코델 건설비용 지수에 따르면 6월까지 3개월 동안 건축비는 0.6% 상승했으며 연간 상승률은 2.7%로 2023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수석 부동산 경제학자 켈빈 데이비스는 이번 상승이 작년 같은 기간에 1.1% 하락이 제거된 기저효과의 결과일 수 있으며 가격 압박의 본격적인 재등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스는 연간 상승률이 소폭 올라간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본질적인 재가속보다는 기저효과에 따른 것이란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팬데믹이 절정이던 시기에는 건축비가 10.4% 급증한 바 있으며 장기 평균은 4.2%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주택 착공 건수가 급감하면서 업계 전반에 여유 용량이 생겼다고 데이비스는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감소는 인건비와 자재비 양쪽 모두에 대한 압박을 줄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수는 표준벽돌과 기와로 지어진 단층 방 3개, 욕실 2개 주택을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코탈리티의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자재의 가격 변동은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외벽용 판재는 6% 올랐지만 데크용 목재와 천장 단열재는 1% 저렴해졌습니다. 수석 부동산 경제학자 켈빈 데이비스는 현재 비용 변화는 광범위한 인플레이션보다는 특정 자재의 수요와 공급 요인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비용 상승세가 억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비 자체는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데이비스는 가정들은 이제 공사 중 비용이 갑작스레 치솟을 일은 없다는 점에서 안심할 수 있지만 전체 건축비 자체는 여전히 큰 부담이며 시장에 기존 주택 매물이 충분한 상황이라 건축업자들은 당분간 신규 프로젝트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스는 인구 증가, 금리 인하, 대출 대비 주택가치 비율 및 총부채 대비 소득 비율 규제 완화가 신축 주택에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건설업황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비용 증가세는 바닥을 찍은 것으로 보이며 2026년에는 다시 상승 압력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으나 2022년과 같은 두 자릿수 상승률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신탁 명의 주택 매각 시 규제 완화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족 신탁에 보유된 주택을 매각하는 뉴질랜드 국민들이 더 이상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되지 않도록 저위험 거래에 대해 자금 세탁 방지 심사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니코네키 법무부 차관은 월요일 이러한 방침을 발표하며 현재의 규제가 근거 없이 성실한 가정들에게 과도한 서류 제출과 규제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새로운 접근 방식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인이 해당 거래가 명백히 저위험이라고 판단할 경우 간소화된 고객 실사 절차를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규정은 훨씬 더 광범위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수익자, 자녀 및 법률 대리인을 포함한 이름과 주소, 그리고 해당 부동산의 자금 출처에 대한 설명 및 증빙 자료가 포함됩니다. 매키 장관이 발표한 성명에는 저위험 거래의 구체적인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부동산 중개인, 변호사, 회계사 등이 규제 불이익이 없이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자금 세탁 방지 체계 전반을 개편하려는 정부의 보다 광범위한 계획의 일환입니다. 정부는 부모들이 자녀 명의 은행 계좌를 더 쉽게 개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트레이드미 부동산에 등록된 주택들의 호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부진한 주택시장 속에서 판매자들이 마침내 현실을 받아들이고 가격을 낮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6월 트레이드미 부동산에 등록된 매물의 평균 호가는 82만 9,650달러로 5월보다 15,600달러 하락했습니다. 이는 5월에 1.2% 하락, 4월에 0.8% 하락에 이어 세 번째 연속 월간 하락이며 하락폭도 매달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평균 호가는 3월보다 32,250달러 낮은 수준으로 작년 9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전국 평균 호가는 전년 동기 대비 1.4% 하락했으며 가장 큰 연간 하락폭을 보인 지역은 웨스트코스트 4.8%, 오클랜드 2.7%, 웰링턴 1.9%였습니다. 호가 하락은 시장 내 매물량 증가와 맞물려 나타나고 있습니다. 6월 트레이드미 부동산에 등록된 주택 매물 수는 5월 대비 9% 감소했지만 작년 5월보다는 4% 증가한 수준입니다. 매물 수는 3월에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겨울철에는 계절적 요인으로 일부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매물들이 거래되는데 걸리는 시간도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물의 중간 등록 기간은 5월에 70일에서 6월에는 78일로 증가했습니다. 블랙아이스로 인한 남섬 관광 버스 사고로 4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어제 아침 뉴질랜드 남섬 퀸스타운에서 남쪽으로 약 45분 거리에 있는 퀸스턴 로드 인근에서 관광버스가 미끄러지며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버스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탑승 중이었으며 빙판길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며 중심을 잃고 도로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자 중 4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그 가운데 2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당시 도로에는 블랙 아이스라 불리는 얇은 얼음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짙은 안개가 끼어 운전 중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아 더 위험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겨울철로 접어든 남섬 지역은 기상 조건이 매우 변화무쌍하며 비와 눈으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워지고 블랙아이스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겨울 남섬 여행 시에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운전하고 급제동이나 급격한 회전을 피해야 합니다. 한편 이 사고로 해당 구간은 한동안 통제됐지만 현재는 다시 개방된 상태입니다. 뉴질랜드의 코비드-19 대응을 조사하는 로열 커미션이 어떤 정치인들이 청문회에 출석할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팬데믹 기간 정부의 대응과 그로 인한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주 청문회에서는 2021년 오클랜드와 노슬랜드 지역의 장기 봉쇄 조치 그리고 백신 접종 의무화와 안전성에 대한 이슈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RNG 보도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신다 아든 전 총리에게 8월 공청회에 출석해 증언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아직 출석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는 공식 성명을 통해 청문회에 누가 출석할지는 아직 검토 중이며 현재로선 관련 내용을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8월 청문회에 대한 증인 명단과 추가 정보는 적절한 시점에 공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원회는 모든 증언이 반드시 공개 청문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비공개 면담, 서면 진술, 이해관계자 인터뷰, 문서 분석 등을 통해서도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COVID-19 대응을 둘러싼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크라이스트처치 시장 필 모저가 지방세 인상에 정부 상한선을 두는 방안에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말 지방세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로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니콜라 윌리스 재무장관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마치 사탕가게에 간 아이들처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기본 서비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모저 시장도 이에 동의하며 기본에 충실하자는 공약을 해놓고도 다른데 돈을 쓰는 경우가 많다며 지방세 상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실적인 상한선은 약 5% 수준일 것이라며 물가 상승률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크라이스트처치 시의회의 경우 이번 임기 동안 평균 6.4%, 9.9%, 6.6%의 인상률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체적으로 약 25%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같은 기간 인플레이션은 약 8%였습니다. 모저 시장은 자전거 도로 예산 낭비를 사례로 들며 더 저렴하게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는 향후 10년간 약 2억 100만 달러를 자전거 도로와 보도 정비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한편 야당인 노동당의 크리스 함킨스 대표와 지방정부협의회는 세율 상한제가 오히려 지역사회 서비스를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내일은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3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서지희, 임명숙이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라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롬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평화의 소리 KCR 여신 뉴스 365 헬스 마라이 베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 스픽 한상유통과 H마트 JMP로 이완상 변호사 전망 좋은 창 JMP JP 에듀케이션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소리로 만나는 신앙 체험 수기가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체험. 안녕하세요. 지승신입니다. 영원한 시간 속을 떠다니느니 내 무게를 느끼고 현재를 느끼고 싶어.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며 지금이라고 말하고 싶어. 영화 베를린 천사의 시에서 인간이 되고 싶은 천사 다니엘의 대사인데요. 그가 천사면서도 불완전한 인간의 삶을 갈망하게 된 건 한 여자와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듯 사랑이란 평범한 일상도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상상 이상의 것을 갈망하게도 해주고 서로에게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돼줍니다. 오늘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시작한 주일이지만 사랑하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이 시간을 특별하게 누리셨으면 해요.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서 있다는 걸 실감하면서 영원 대신 지금을 느끼면서요. 오늘 나의 신앙체험 시간에 나눌 이야기는 가톨릭 평화신문의 제6회 신앙체험수기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서울대교구 홍제동 본당의 김광수 프란치스코 형제님의 이야기입니다.
나에게는 조카가 8명이나 있습니다. 핏줄이라 그런지 몰라도 내 눈에는 모두 잘생기고 예쁘고 착하기만 합니다. 단 한 명만 빼고 말입니다. 시진이는 나의 첫 번째 조카입니다. 이름은 양수진. 하지만 난 어릴 적부터 그의 시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와 고백하는 거지만 예쁜 이름을 놔두고 이상한 별명을 붙여 불렀던 이유는 아마도 조카를 향한 원망과 안타까움 때문이었나 봅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선 수진이를 조카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모릅니다. 수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였을 때 나는 수진이를 얼마나 좋아했던지 학교에서 오자마자 가방을 던져놓고 조카를 보러 누나 집에 쏜살같이 달려가곤 했습니다.
광수 왔니?
수진은 지금 자?
방금 잠들었어. 야야야, 깨우지 마. 안 돼. 겨우 재웠어.
알았어, 누나. 어쩌면 자는 것도 이렇게 귀엽냐.
첫 조카여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때 수진인 참 귀여웠습니다. 눈은 별보다 초롱초롱 빛났고 젖살이 오른 볼은 잘 익은 홍시처럼 포동포동했지요. 가끔 깨르륵 웃을 때는 흔히 하는 말로 그냥 녹아버렸죠. 나는 어린 조카를 매일 들여다보고 업어주었습니다. 그런 수진이는 커가면서 다른 아이들과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심한 고열을 앓고 난 뒤에 자폐장애 1급이 된 것이죠. 장애 등급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나누었는지는 몰라도 굳이 등급으로 따지면 특급이라 생각하면 될 정도로 보통 사람보다 지능이 많이 낮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나이로 35살이 된 수진이는 아직 말을 잘 못하고 혼자 밥을 먹지도 못합니다. 아무거나 집어 던질 때가 많아서 창문이 깨지고 누나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의 얼굴에 피멍이 들거나 치아가 부러졌습니다. 길에서 지나가는 아이를 밀거나 손톱으로 얼굴을 핥히고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짐승의 울음 같은 괴성을 지를 때도 많았습니다. 언젠가는 방에 똥을 싸서 그 똥을 방 구석구석에 던진 적도 있었고, 수진이가 저지른 말썽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금전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보상을 해주었는지 그 금액을 세지도 못하겠네요. 수진이의 돌발 행동 때문에 우리 집은 가족 모임을 한번 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하루는 수진이를 데리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여느 때처럼 괴성과 고함을 질러대기 시작했죠. 수진이를 저지하느라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다른 손님들의 눈초리였습니다. 마치 외계인을 보듯 놀란 눈으로 쳐다보는 분도 있고 그냥 그러려니 하는 분들도 있지만 간혹 한두 분은 우리 가족을 향해 기어코 모진 말을 하곤 합니다. 그날도 대놓고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 가족은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밥그릇을 남긴 채 죄인처럼 나와야 했습니다. 맞아요. 죄인이었습니다. 식당에 온 손님에게는 조용히 밥 먹을 권리가 있는데 수진이가 그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모두 죄인이 된 겁니다. 그날따라 이 모든 상황이 짜증스러웠던 나는 누나에게 크게 화를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수진이, 그냥 집에 두고 문 잠가놓고 몇 시간만 있다가 오면 되잖아. 왜 굳이 데려와서 이 고생이야? 우리 가족 간만에 외식하는 건데.
그래도 어떻게 그래?
밥은 밥대로 못 먹고 욕은 욕대로 먹고. 아우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얼마나 철이 없었는지 그날 누나가 수진이 때문에 한 번, 나 때문에 또 한 번 상처를 받았을 걸 생각하면 너무나 미안해집니다. 문득 오상의 성비호 신부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는 것이 성찬이고 고통을 감내해야 함은 나의 기쁨이며 일용할 양식이 되리라. 그때 나는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기는커녕 작은 고통도 감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로 인해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렸다고 불평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누나는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단지 수진이의 엄마란 이유로 주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무시를 당해왔습니다. 어딜 가더라도 사람들 사이에 어울리지 못한 채로 외딴 섬 같은 집에서 딸과 시암쌍둥이처럼 붙어 지내야 했죠. 수진이의 행동은 한시라도 눈에서 뗄 수 없었기 때문에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숨 쉴 때도 같은 호흡으로 쉬어야 합니다.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수진이의 엄마이자 나의 누나는 평생 수진이 수발만 하느라 정작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 채 어느덧 예순이 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는 우울증이 왔었고 육체적으로는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없었죠. 백합처럼 순수하고 화사했던 여자는 온데간데 없고 비에 젖어 떨어지는 벚꽃처럼 무참히 져버린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나가 성당에서 평일 미사를 드리고 나올 때였습니다. 수녀님께서 급히 누나를 부릅니다.
자매님! 자매님!
급히 전할 말이라도 있는 것처럼 허겁지겁 달려오는 수녀님. 성모상 앞에서 성호경을 긋고 있던 누나는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자매님, 참 힘드시죠? 제가 잘 압니다.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드릴게요.
수녀님의 말에 예상치 못한 눈물이 주르륵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따뜻하고 온유한 사랑의 말 한마디가 누나의 영혼을 움직였나 봅니다.
자매님의 딸은 하늘나라의 천사예요. 지상에서는 이렇게 아프게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에서는 환한 빛으로 주님 곁에 있을 거예요. 잘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그 천사는 지금 자매님의 가정을 보호하고 있답니다. 항상 자매님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딸의 장애가 자매님께는 고통스러운 십자가로 보이겠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거예요. 천사가 준 선물이라는 것을요.
수녀님과 이야기를 나눈 후 누나가 성당을 나와 집에 도착하니 잘 웃지도 않던 수진이가 갑자기 엄마를 보고 활짝 웃더랍니다. 그냥 웃더랍니다. 그때만큼은 장애가 없는 정상인처럼 누나를 가만히 바라보며 아무런 소리도 없이 몇 번을 웃더랍니다. 누나는 뭔가에 얻어맞은 것 마냥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기도손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소침했던 누나는 그 일이 있은 후 어느 누구의 말에도 상처받지 않기로 결심한 것처럼 담대하게 세상 속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전에는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레지오에 가입해서 성당 사람들과 함께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여니 사람들도 하나둘씩 누나에게 마음을 내어주기 시작했고 아픈 딸을 키우는 자매라며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누나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해지자 그 에너지가 가족에게도 저에게도 넘쳐들어 우리는 모두 너그러워졌습니다. 마치 창조주의 숨결이 코에 들어가 사람이 되는 것처럼 신비로운 일이었죠. 누나는 수진이가 어떤 말썽을 일으켜도 예쁜 우리 딸이라고 불렀고 자신에게 이런 딸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너무 힘들어서 수진이와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누나가 말입니다. 그 이후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몇 번 바뀔 즈음 수진이가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앉은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은 아니었지만 고함과 괴성을 지르는 것이 줄어들고 조용히 밥도 잘 받아먹고 폭력적인 행동도 많이 사라진 것이죠. 가끔씩 엄마라고 말할 때도 있고 삼촌이 나를 보고 뭐가 그리 좋은지 자꾸 웃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게 나를 보고 웃는 건지 어디가 가려워서 웃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참으로 감사하고 오랜 상처가 치유되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처럼 눈에 보이는 기적을 바란다고. 나는 말합니다. 이미 우리 가족에게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수진이를 통해 더욱 굳은 믿음을 가지고 하느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기도가 또 있을까요? 적어도 우리 가족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있으니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 수진아,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님도 바보고 우리 수진이도 바보다. 하느님께서 누구보다 사랑하는 바보.
아니겠죠.
보내는 편지. 찬미 예수님, 저는 말을 할 수 없고 글을 적을 수도 없지만 오늘만은 천사의 도움으로 삼촌이 저를 대신해 처음으로 편지를 적어보아요. 하느님께서 이 아름다운 세상에 저를 보내었습니다. 여느 여자아이처럼 저도 참 예쁘게 태어났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께서는 사랑하는 눈빛으로 언제나 저를 바라봐 주었고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영원할 것 같은 포근함과 향긋한 행복함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몹시 아픈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깨보니 온몸이 불덩이 같았고 곧이어 구급차에 실려 도착한 병원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 몸 어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요. 그것이 하느님의 질투인지 하느님의 선물인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부르는 장애아라는 이름으로 살기 시작하면서 가혹한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따뜻하고 애정이 담긴 시선은커녕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라 말을 듣기도 했고 어디를 가더라도 환영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견딜 수 있었던 건 예수님도 저와 같은 아픔을 당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병사들이 그분의 옷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을 때 예수님도 저처럼 똑같이 울고 계셨겠죠? 저를 그렇게 사랑해주던 가족의 눈빛이 점차 변하는 걸 보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울고 있는 저를 안아주기보다는 회초리로 때리거나 외면하게 일쑤였죠. 그럴 때마다 저는 더 크게 울고 더 화를 냈습니다. 단지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 그거 하나뿐이었는데 어느덧 저는 가족들에게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죠. 남들과 다른 딸 때문에 평생 마음을 졸이며 살아온 우리 엄마의 마음, 그 마음을 제가 어찌 모를까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엄마를 못 살게 굴 때가 있습니다. 수가 틀리면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던지고 장애인 스쿨버스에 타기 싫어서 매일 실랑이를 합니다. 어느 날엔 엄마의 손목을 물어서 피가 나기도 했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가족들이 달라졌습니다. 제일 먼저 저를 우리 예쁜 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엄마. 제가 아무리 말썽을 피우고 고함을 질러도 예쁜 딸이라며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빠도 할머니도 삼촌도 조금씩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으로 돌아간 듯 부드러워졌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았지만 사실 저에게도 다른 사람들처럼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시집도 가고 싶고 동생처럼 공부도 해보고 싶어요. 무엇보다도
성당에 나가서 기도를 드리고 싶고요.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라고 묻기보다는 왜 저희 가족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라고 마구 원망을 하고 싶었죠. 하지만 말이 그렇다는 거지 하느님을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의 깊은 뜻을 조금 알 것도 같으니까요. 언젠가 제가 하늘나라에 가면 하느님께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다른 엄마 말고 우리 엄마의 딸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세요. 단 하루라도 엄마와 함께 밤새도록 수다 떨고 싶어요. 하느님 부탁드려요. 양수진 미카엘라 올립니다.
아니 이게
이노주사의 그대는 누구인가 함께했습니다. 때가 때여서 그런지 몰라도요. 요즘은 괜히 마음이 헛헛하고 텅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친구들한테 메시지를 보내보기도 하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것저것 장바구니에 담아보기도 하는데요. 그런다고 헛헛함이 가시진 않죠. 마음의 빈 구석, 노력해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채워지는 거라서 그런가 봐요. 우리가 뭘 바라는지,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에 따라 마음을 채우는 것도 달라지겠죠. 황영준 신부님의 노래 내가 너와 함께 띄워드리면서 물러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으로 충만한 주일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헬스
마이랑의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나스픽, 한상유통과 H마트,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JMP 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코탈리티 지수에 따르면 주택 건축 비용이 거의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는 8일 이번 주 안에 가자지구에서 60일간의 임시 휴전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예고한 새로운 갤럭시 폴더블 스마트폰 사전 구매 알림 신청 참여자가 1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롬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카트린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지난 6일 오후 바티칸을 떠나 카스텔 간돌포에 도착해 여름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카스텔 간돌포에는 수많은 성직자와 수도자 그리고 신자들이 나와 묵주기도와 성가를 부르며 교황을 환영했습니다. 교황은 관제에 도착하기 전 차를 세우고 연호하는 신자들에게 다가가 부모 품에 안긴 아이들을 축복하고 노인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이어 사도궁으로 이동한 뒤 발코니로 나와 군중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교황은 이곳에서 7월 20일까지 그리고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휴가를 보낼 예정입니다. 오는 9월 1일 거행되는 2025년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주제는 평화와 희망의 씨앗입니다. 이에 레오 14세 교황은 하느님이 창조한 자연은 필수 자원을 놓고 버리는 전쟁터가 아니라며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미리 공개한 제10차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담화에서 자연이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거래하는 상품, 즉 협상카드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뢰가 설치된 농지와 삼림, 초토화 정책, 수자원 갈등, 원자재의 불평등한 분배는 창조물에 가해진 상처 가운데 하나이며 죄의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교황은 우리의 지구가 황폐해지고 있다며 모든 곳에서 불의와 인권 침해, 불평등과 탐욕이 삼림 파괴와 오염, 생물 다양성 상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인간 활동으로 인한 극단적인 기후변화의 빈도와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며 무력 충돌로 인한 인간과 생태계의 파괴가 중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말할 것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황은 특히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모두에게 똑같이 미치지 않는다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배제된 이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코탈리티 지수에 따르면 주택 건축 비용이 거의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주택 건축 비용이 거의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비용 증가 둔화가 바닥에 도달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코탈리티의 코델 건설 비용 지수에 따르면 6월까지 3개월 동안 건축비는 0.6% 상승했으며 연간 상승률은 2.7%로 2023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수석 부동산 경제학자 켈빈 데이비스는 이번 상승이 작년 같은 기간에 1.1% 하락이 제거된 기저효과의 결과일 수 있다며 가격 압박의 본격적인 재등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스는 연간 상승률이 소폭 올라간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본질적인 재가속보다는 기저효과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팬데믹이 절정이던 시기에는 건축비가 10.4% 급등한 바 있으며 장기 평균은 4.2%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주택 착공 건수가 급감하면서 업계 전반에 여유 용량이 생겼다고 데이비슨은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감소는 인건비와 자재비 양쪽 모두에 대한 압박을 줄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수는 표준벽돌과 기와로 지어진 단층 방 3개, 욕실 2개 주택을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트레이드미 부동산에 등록된 주택들의 호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부진한 주택시장 속에서 판매자들이 마침내 현실을 받아들이고 가격을 낮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6월 트레드미 부동산에 등록된 매물의 평균 호가는 82만 9,650달러로 5월보다 15,600달러 하락했습니다. 이는 5월에 1.2% 하락, 4월에 0.8% 하락에 이어 세 번째 연속 월간 하락이며 하락폭도 매달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평균 호가는 3월보다 32,250달러 낮은 수준으로 작년 9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전국 평균 호가는 전년 동기 대비 1.4% 하락했으며 가장 큰 연간 하락폭을 보인 지역은 웨스트코스트 4.8%, 오클랜드 2.7%, 웰링턴 1.9%였습니다. 호가 하락은 시장 내 매물량 증가와 맞물려 나타나고 있습니다. 6월 트레드미 부동산에 등록된 주택 매물 수는 5월 대비 9% 감소했지만 작년 5월보다는 4% 증가한 것입니다. 매물 수는 3월에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겨울철에는 계절적 요인으로 일부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매물들이 거래되는 데 걸리는 시간도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물의 중간 등록 기간은 5월에 70일에서 6월에는 78일로 증가했습니다. 코탈리티의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자재의 가격 변동은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외벽용 판재는 6% 올랐지만 데크용 목재와 천장 단열재는 1% 저렴해졌습니다. 수석 부동산 경제학자 켈빈 데이비스는 현재 비용 변화는 광범위한 인플레이션보다는 특정 자재의 수요와 공급 요인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비용 상승세가 억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비 자체는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데이비스는 가정들은 이제 공사 중 비용이 갑작스레 치솟을 일은 없다는 점에서 안심할 수 있지만 전체 건축비 자체는 여전히 큰 부담이며 시장의 기존 주택 매물이 충분한 상황이라 건축업자들은 당분간 신규 프로젝트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어를 잘하면 당신의 삶이 쉬워질 것입니다. 다이나스픽에서는 뉴질랜드 국가인증 풀타임 영어 수료 프로그램들을 오클랜드의 5개 캠퍼스에서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영어 수준에 따라 초급부터 고급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말하기부터 듣기, 읽기 및 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당 학교 수업 12시간에서 15시간, 온라인 학습 20시간에서 22시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코스가 완료되면 뉴질랜드 교육평가기관 NZQ에서 발행하는 영어과정 수료증이 수여되며 모든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난민들은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courses@dynaspeak.ac.nz 또는 전화 0800-355-344로 연락 주십시오. Dynaspeak.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정부는 가족 신탁에 보유된 주택을 매각하는 뉴질랜드 국민들이 더 이상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되지 않도록 저위험 거래에 대해 자금 세탁 방지 심사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니콜 맥키 법무부 차관은 월요일 이러한 방침을 발표하며 현재의 규제가 근거 없이 성실한 가정들에게 과도한 서류 제출과 규제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새로운 접근 방식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인이 해당 거래가 명백히 저위험이라고 판단할 경우 간소화된 고객 실사 절차를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규정은 훨씬 더 광범위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수익자, 자녀 및 법률 대리인을 포함한 이름과 주소, 그리고 해당 부동산의 자금 출처에 대한 설명 및 증빙 자료가 포함됩니다. 매키 장관이 발표한 성명에는 저위험 거래의 구체적인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부동산 중개인, 변호사, 회계사 등이 규제의 불이익이 없이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이 제공될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자금 세탁 방지 체계 전반을 개편하려는 정부의 보다 광범위한 계획의 일환입니다. 정부는 부모들이 자녀 명의의 은행 계좌를 더 쉽게 개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크라이스트처치 시장 필 모저가 지방세 인상에 정부 상한선을 두는 방안에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말 지방세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로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니콜라 윌리스 재무장관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마치 사탕가게에 간 아이들처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기본 서비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모저 시장도 이에 동의하며 기본에 충실하자는 공약을 해놓고도 다른 데 돈을 쓰는 경우가 많다며 지방세 상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실적인 상한선은 약 5% 수준일 것이라며 물가 상승률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크라이스트처치의 시의회의 경우 이번 임기 동안 평균 6.4%, 9.9%, 6.6%의 인상률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체적으로 약 25%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같은 기간 인플레이션은 약 8%였습니다. 모저 시장은 자전거 도로 예산 낭비를 사례로 들며 더 저렴하게도 충분히 만들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는 향후 10년간 약 2억 100만 달러를 자전거 도로와 보도 정비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한편 야당인 노동당의 크리스 힙킨스 대표와 지방정부협의회는 세율 상한제가 오히려 지역사회 서비스를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블랙아이스로 인한 남섬 관광버스 사고로 4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난 7일 아침 뉴질랜드 남섬 퀸스타운에서 남쪽으로 약 45분 거리에 있는 킹스턴 로드 인근에서 관광버스가 미끄러지며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버스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탑승 중이었으며 빙판길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며 중심을 잃고 도로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자 중 4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그 가운데 2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당시 도로에는 블랙아이스라 불리는 얇은 얼음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짙은 안개가 끼어 운전 중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아 더 위험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겨울철로 접어든 남섬 지역은 기상 조건이 매우 변화무쌍하며 비와 눈으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워지고 블랙아이스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겨울 남섬 여행 시에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운전하고 급제동이나 급격한 회전을 피해야 합니다. 한편 이 사고로 해당 구간은 한동안 통제됐지만 현재는 다시 개방된 상태입니다. 뉴질랜드의 코비드-19 대응을 조사하는 로열 커미션이 어떤 정치인들이 청문회에 출석할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팬데믹 기간 정부의 대응과 그로 인한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주 청문회에서는 2021년 오클랜드와 노스랜드 지역의 장기 봉쇄 조치 그리고 백신 접종 의무화와 안전성에 대한 이슈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RNG 보도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신다 아든 전 총리에게 8월 공청회에 출석해 증언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아직 출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는 공식 성명을 통해 청문회에 누가 출석할지는 아직 검토 중이며 현재로선 관련 내용을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8월 청문회에 대한 증인 명단과 추가 정보는 적절한 시점에 공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원회는 모든 증언이 반드시 공개 청문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비공개 면담, 서면 진술, 이해관계자 인터뷰, 문서 분석 등을 통해서도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코비드-19 대응을 둘러싼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뉴질랜드 최초의 국가인공지능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전략명은 신뢰를 바탕으로 투자하기며 뉴질랜드는 OECD 국가 중 가장 늦게 AI 전략을 수립한 국가가 됐습니다. 쇼인 레티 과학기술부 장관은 AI는 우리 시대의 가장 중대한 기술적 기회라며 이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략은 AI 기술의 국내 도입을 촉진하되 새로운 법률보다는 기존 법체계 내에서 경량 규제, 즉 원칙 기반 접근을 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비즈니스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오클랜드 상공회의소 대표 사이먼 브리지스는 이 전략은 중소기업의 명확성과 자신감을 줄 것이라며 실용적이며 오클랜드가 선도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AI 전문가 앤드류 랜슨 박사는 전략은 경제 성장에만 치우쳐 있고 윤리나 사회적 위험에 대해 지나치게 가볍게 다루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원칙만으론 AI의 편향과 위험을 막기에 부족하며 강력한 법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 측도 AI가 일자리에 미칠 위협과 감시 시스템의 위험성이 간과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라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잇,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는 8일 이번 주 안에 가자 지구에서 60일간의 임시 휴전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위트코프 특사는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 주재 내각 회의에서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히고 합의가 성사되면 인질 10명이 석방되고 사망한 인질 9명의 유해가 송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요일부터 도하에서 진행 중인 간접 협상에 통해 4가지 쟁점 중 3가지를 해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 언론은 임시 휴전 기간 이스라엘군의 배치가 남은 쟁점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카타르, 이집트의 중재로 지난 6일 카타르 도하에서 시작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간접 협상은 이날 재개됐습니다. 위트코프 특사는 이번 주 도하를 방문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에 합류해 협상을 중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자 전쟁은 2023년 10월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를 공격해 약 1,200명을 살해하고 251명을 납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재 약 50명의 인질이 가자 지구에 남아있으며 이 중 20명은 생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으로 가자지구에서는 지금까지 5만 7천 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유엔은 가자지구 주민 대다수가 피난길에 올랐고 약 50만 명이 수개월 내 기아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8일 영토 분쟁 중인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 조속한 평화협정 체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사령부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내각회의에서 우리는 인도와 파키스탄 간 전쟁을 막고 민주콩고와 르완다 간 협상을 중재했다며 우리가 주도한 작전을 통해 12일 전쟁을 종결시키기도 했는데 세계에서 이런 결과를 낼 수 있는 건 미국이 유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2일 전쟁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13일부터 24일까지 이어진 무력 총돌을 트럼프 대통령이 명명한 것입니다. 로이터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협정 가능성에 대한 루비오 장관의 추가 설명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을 둘러싸고 30년 넘게 영토 분쟁을 벌였던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지난 3월 평화협정 초안에 합의했지만 아직 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족 종교가 다른 양국은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영토 문제를 놓고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을 빚어왔습니다. 지난주까지 폭염이 극성을 부리던 프랑스에 이번엔 산불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기상청은 8일 남부지역인 바, 뷰슈리론, 보큘리즈 세 개의 지방자치단체에 산불 적색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날 오전 뷰슈리론의 펜 미라보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해 일부 지역 주민이 대피했습니다. 이 불은 오후 4시께 프랑스 제2의 도시인 마르세유까지 확산했습니다. 당국은 주민들에게 숲지역을 즉시 떠나 안전한 건물에 머물고 창문과 문을 닫으라고 전체 안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현재까지 350헥타르 산림을 태운 이 불은 남프랑스에서 지중해 쪽으로 부는 건조한 지방풍인 미스트랄을 타고 계속해 확산 중입니다. 산불이 빠른 속도로 번지면서 마르세유 공항은 이날 정오 직후 모든 항공편의 출발 도착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마르세유에서 출발해 북쪽과 서쪽으로 향하는 열차 운행도 중단됐고 프랑스 철도청은 직원들을 대피시키고 소방대와 연락을 유지하며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출발해 마르세유, 니스, 툴롱으로 향하는 고속 열차도 취소됐습니다. 산불이 난 지역을 지나는 50번과 55번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도 폐쇄됐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예고한 새로운 갤럭시 폴드볼 스마트폰 사전 구매 알림 신청 참여자가 1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는 8일 삼성닷컴을 통해 진행 중인 갤럭시 폴드볼폰 신제품 사전 구매 알림 신청 참여자 수가 14일 만에 16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디자인과 성능 면에서 역대급 변화가 예상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오후 갤럭시 언팩을 진행합니다. 언팩 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사전 구매 알림 신청 이벤트와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전 알림 신청 후 신제품을 구입한 고객에겐 삼성전자 멤버십 2만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또 이들 중 추첨을 거쳐서 최신 갤럭시 제품을 경품으로 제공합니다. 삼성전자가 사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96%는 현재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휴대폰을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로는 54%가 성능을 꼽았습니다. 이어 디자인의 48%, 배터리의 42%, 구매 혜택 31%, 카메라 30% 순이었습니다. 선호하는 구매 혜택으로는 더블 스토리지가 55%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워치 할인 쿠폰은 41%, 액세서리 할인 쿠폰은 26%로 조사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갤럭시 언팩에서 완전히 새로워진 폴드볼 신제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오늘 또 한 번의 도약을 이루게 될 더욱 강력해진 갤럭시 포더블 신제품들을 기대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타프, 인트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22원 53전, 한국에서 보낼 때 830원 75전, 한국에서 받을 때 814원 31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3도, 낮 최고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서재희, 임명숙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기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라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한상유통과 H마트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JMP로 유한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캐시얼 게시판입니다. 인공지능 AI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인공지능 AI는 더 이상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 속 일부가 되었습니다. 음성 비서, 스마트 카메라, 개인화된 추천, 건강진단까지 AI는 조용히 우리의 삶과 일, 소통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개인, 기업, 정부기관이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는 흥미롭고 쉬운 공개 대화에 참여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환영합니다. 기술 배경은 필요 없습니다. 매달 첫 번째 토요일 오후 2시에서 3시까지 그랜필드 라이브러리 그랜필드 오클랜드에서 있습니다. 데본포트 라이브러리 타마리키 타임 어린이 타임 안내입니다. 데본포트 라이브러리 투 빅토리아 로드 데본포트에서 있습니다. 레고 클럽이 있습니다. 화요일 오후 3시 30분에서 4시 30분까지 학교 끝나고 창의력을 발휘해 볼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레고를 가지고 놀며 상상하고 만들고 탐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모든 연령의 타마리끼 어린이들에게 적합합니다. 12세 미만 아동은 부모님이나 보호자의 감독이 필요합니다. 라인 타임 동요 시간도 있습니다. 목요일 오전 10시에서 10시 30분 노래와 춤 이야기로 가득 찬 즐거운 시간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2살 이상 어린이에게 안성맞춤입니다. 함께 움직이고 노래하고 책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리글 앤 라임도 있습니다. 금요일 오전 10시에서 10시 30분 금요일 아침을 우리의 페페 아기를 위해 움직임 세션으로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음악과 라임, 놀이를 통해 활동성과 두뇌 발달을 촉진합니다. 2세 미만 아이와 보호자에게 이상적입니다. 마인크래프트 클럽 안내입니다. 금요일 오후 3시 30분에서 4시 30분까지 게이머들아 모여라. 마인크래프트 세계로 뛰어들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실력을 키워볼 수 있습니다. 개인기기와 로그인 정보를 지참해 주시면 좋습니다. 모든 실력 수준의 타마라키 어린이와 청소년을 환영합니다. 뉴랜드 뉴스를 포함한 오늘 들으신 KCR 방송은 104.6 FM 프리넷 웹사이트를 통해 청취가 가능하며 일부 프로는 KCR NZ 페이스북을 통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